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교회 공동체의 미래를 책임질
새 세대를 세웁니다.
신앙 앞에 진실하고
세상 앞에 담대할 믿음의 세대.
신앙의 전수가 필요한
모든 이들 위해 문을 엽니다.
새 세대 세움학교. 샬롬, 안녕하세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새세대 세움학교 에스라 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새세대 세움학교는 새세대에게 성경을 배워주는 성경교사들을 양성하는 성경학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신자들이 성경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배워주고 또 무엇을 배워주면 좋을지 함께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경교사로 함께할 두 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보명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진영입니다.
쌤들 한 주 동안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지난 한 주 성령의 전이자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복음을 위해 세상의 잘못된 풍조와 교만을 버리고 몸을 절제하고 헌신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셨나요?
네. 저는 저번 주 말씀을 통해서 제 몸이 온전히 제 것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몸이므로 또한 그 몸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제 몸을 좀 지키고 또한 그 저번 주 말씀에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죄를 짓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저번 주 말씀에 그것도 또한 생각이 나가지고 일주일 동안 교회 안에서 죄를 짓는 것을 판단하기보다는 회복을 위해 사랑으로 함께하는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앙쌤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지난 한 주 몸이 성령의 전인 것을 기억하면서 세상의 잘못된 풍조와 교만을 버리려고 노력했어요. 또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 힘썼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지난주 외운 말씀을 암송해 볼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을 중심으로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고린도전서 7장 23절과 24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외운 말씀을 기억함으로 저와 쌤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이 세상 사람들의 종이 아니라 우리를 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부르심을 받았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삶의 자리에서 복음 전파와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보명쌤이 고린도전서 5장 9절을, 진양쌤이 7장 1절을 읽어주세요.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와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가 쓰이기 전에 바울 사도와 고린도 교회가 서로 편지를 주고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진양쌤이 고린도전서 7장 2절을 읽어주세요.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결혼하라고 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음행하지 않도록 자기 남편과 아내를 두라고 말씀하세요.
네, 맞습니다. 결혼은 음행의 유혹을 피할 수 있게 해주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삶을 사는 길이기도 합니다.
결혼은 우리 삶에서 선한 열매를 맺도록 도움을 주는 좋은 제도이네요.
네, 맞습니다. 자, 진양쌤이 고린도전서 7장 3절을 읽어주세요.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사도 바울은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지켜야 할 의무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는 에베소서의 5장 34절의 말씀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진양쌤이 고린도전서 7장 4절을, 봄양쌤이 7장 5절을 읽어주세요.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의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또한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대할 때 특히 부부관계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나요?
자기 몸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말고 기도하기 위해 합의한 경우만 제외하고는 서로 분방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부부관계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당연한 의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위해 합의해서 분방하는 것도 무작정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 동안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부부관계를 자기 욕구와 만족만을 채우는 방편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왜 부부는 오래도록 분방하면 안 될까요?
절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사단의 시험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는 사람의 연약함과 죄성을 잘 아시기에 우리가 음행을 피할 수 있도록 결혼 제도 안에서 부부관계를 갖게 하신 것입니다. 자, 봄양쌤이 고린도전서 7장 6절을, 진양쌤이 7장 7절을 읽어주세요.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권도요 명령은 아니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사도 바울은 부부관계의 적용과 독신의 삶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나요?
바울 사도가 말씀한 부부관계의 적용은 명령이 아니라 권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독신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이 자기와 같기를 원하나 하나님께 받은 각각의 은사가 다르니 독신으로 살 수도 있고 결혼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세요.
네,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의 적용에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과 자기의 개인적인 의견을 분명히 합니다. 이는 결혼과 독신은 둘 다 신앙과 사역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선택과 삶만이 가장 위대하다고 주장하지 않는 바울의 겸손한 모습은 그가 왜 훌륭한 사역자인지를 보여줍니다.
아멘.
자, 봄양쌤이 고린도전서 7장 8절을, 진양쌤이 7장 9절을 읽어주세요.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신자들에게 독신의 삶을 권면합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이면 결혼하라고 말씀하나요?
성적인 욕구를 절제할 수 없다면 결혼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성적인 욕구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사람에게 성적인 욕구가 없다면 인류는 이 땅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적인 욕구를 어디 안에서 누리며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누려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보명쌤이 고린도전서 7장 10절을, 진양쌤이 7장 11절을 읽어주세요.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사도 바울이 지금 결혼한 자들에게 명하는 것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아내와 남편은 서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서면 그냥 지내든지 다시 화합하라고 말씀하세요.
네, 맞습니다. 자, 진양쌤이 고린도전서 7장 12절을, 보명쌤이 7장 13절을 읽어주세요.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라 하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우리 신자들은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와 결혼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 상황과 환경 때문에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했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라고 권면하나요?
믿지 않는 아내와 남편이 함께 살기를 좋아하면 헤어지지 말고 함께 살라고 말씀하세요.
네, 맞습니다. 자, 보명쌤이 고린도전서 7장 14절을 읽어주세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러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살기를 좋아할 때 갈라서지 않고 함께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뭐라고 말씀할까요?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가 믿는 아내나 남편으로 인하여 믿음이 생기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자녀도 거룩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을 통해 가족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진양쌤이 고린도전서 7장 15절을 읽어주세요.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가 갈라서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나요?
갈라서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신자들은 이혼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네, 신자들은 할 수만 있으면 이혼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자들도 이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그럼 신자들은 어떤 경우에 이혼을 해도 괜찮은 건가요?
네, 그럼 우선 고린도전서 7장 6절과 12절에서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허락이라고 말씀한 바울의 권면을 생각하고 바울이 이혼을 허용한 이유를 살펴볼까요? 바울이 이혼을 허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화평 중에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조금 후에 하기로 하고, 자, 보명쌤이 고린도전서 7장 16절을, 진양쌤이 7장 17절을 읽어주세요.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사도 바울은 화평을 위해 이혼을 허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모든 교회에게 분명하게 명령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믿는 아내나 남편이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를 구원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남편과 아내를 주신 대로 살아가라고 명령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자들이 결혼과 독신과 이혼을 선택하는 기준은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라 할 수 있는 화평과 구원에 있습니다. 저와 쌤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따라 삶의 모든 길을 선택하고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진양쌤이 고린도전서 7장 18절을, 보명쌤이 7장 19절을 읽어주세요.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사도 바울은 할례자, 곧 유대인과 무할례자, 곧 이방인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나요?
할례와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니 할례자와 무할례자로 살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자, 보명쌤이 고린도전서 7장 20절을 읽어주세요.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반복해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족이나 자신의 삶의 자리를 외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자, 진양쌤이 빌립보서 3장 20절을 읽어주실까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분명히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신자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세상을 등지지 말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자, 보명쌤이 고린도전서 7장 21절을 읽어주세요.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신자들은 부르심을 받을 때의 삶의 자리를 무시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주어진 자유를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진양쌤이 사도행전 16장 37절을, 보명쌤이 16장 38절에서 40절까지 읽어주실까요?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어 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안전들이 이 말로 상관들에게 고하니 저희가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사도 바울은 당시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신분과 권리를 보장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과 빌립보 교회 신자들의 합법성과 명예를 위해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진양쌤이 고린도전서 7장 22절을 읽어주세요.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우리 신자들은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기 전 종이었든 자유자였든 모두 누구의 종 노릇하던 자들일까요?
죄의 종 노릇을 하던 자들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보명쌤이 로마서 6장 6절을, 진양쌤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읽어주실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럼 성경은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나 자유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같이 누구의 종이라고 말씀하나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씀하세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 모든 신자들은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동역자와 친구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명심하고 항상 자원함과 감사함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자, 진양쌤이 고린도전서 7장 23절을, 보명쌤이 7장 24절을 읽어주세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우리를 값으로 사신 분은 누구일까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십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사람들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으로서 각각 부르심을 받은 대로 자기 삶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진양쌤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읽어주실까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신자들은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해야 합니다. 때로는 복음과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자유나 권리까지도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부르심을 받을 때의 모습이나 위치에 너무 얽매이는 삶을 살아서도 안 됩니다. 신자들은 항상 무엇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는지 생각하면서 행동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외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고린도전서 7장 23절과 24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배우며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의 자리에 받았고 또한 그거를 제가 탈북하는 과정에 느끼게 되었던 것 같고 그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좀 새겨들었는데요. 저의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고 이것을 다른 예수님의 그 구원을 위해서 함께 공동체 안에서 살아야겠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또한 그런 삶이 예수님을 통한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세상에 하나님의 소망대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양쌤은요?
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사람의 기준에 묶인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또 세상의 기대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집중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감사함을 느끼며 살아가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은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 복음과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자원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북주선 성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북조선 상황에서는 함부로 복음을 전수하거나 배워줄 수 없을 것입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를 따라 묵묵히 걸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생길 때 새 세대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오늘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의 등이요 빛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 복음과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때로는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고 때로는 옛 모습과 위치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샬롬.
샬롬.
때로는 우리 앞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과 한숨으로 눈을 뜨는 아침마다
삶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절망의 시간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순간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합니다. 범사에 감사. 북조선 신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김아론 목사입니다. 모든 사람은 어린 시절에 본의 아니게 여러 상처를 받으며 자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처로 인해서 독특한 성격이 생기기도 하고 혹은 그 상처를 잘 극복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방송을 듣는 북조선 성도 여러분은 어린 시절의 상처를 믿음으로 잘 극복해서 성숙함을 이루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사사기 11장에 나오는 입다라는 상처가 많았던 사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시간이 북조선 성도 여러분의 믿음에 유익함이 되고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두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유시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세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사사기 1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더라.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 형제를 피하여 돕당에 거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리니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대답하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우리 길르앗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리라.
아멘. 사사기 11장은 여덟 번째 사사인 입다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입다에 관해서 평가를 할 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있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모든 경우가 다 그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입다에 관한 긍정적인 면을 중점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입다에 대해서 제일 처음 소개하는 말이 나오는데 어떠한 것이었죠?
네, 큰 용사라는 단어로 입다를 제일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큰 용사는 이전에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던 큰 용사라는 뜻과는 조금은 다른 뜻을 지닙니다. 어떤 점이 다른지 수혁 형제님께서 알려주실까요?
네, 기드온에게는 미래적인 관점에서 큰 용사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입다가에게 타고난 자체가 뛰어났다기에 큰 용사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기도원은 현재의 모습이 매우 소심하고 의심이 많고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중에는 13만 5천 명이라는 미디안 적군을 물리칠 만큼 큰 용사가 될 것이라는 미래적인 관점으로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입다는 타고난 재능 자체가 뛰어났고 비범한 모습들이 있어서 큰 용사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다에게 비범한 재능과 실력이 있었다는 것을 1절 이후에 나오는 기록들로 알 수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의 이유를 둘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입다가 배다른 형제들에 의해 집에서 쫓겨난 것을 보면 입다가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입다가 그저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거나 어리석었던 사람이었다면 형제들이 입다의 존재를 무시하거나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서 입다를 사용하려 했을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입다가 워낙에 특출난 모습을 보이니까 무시할 수 없었고 자기 사람으로도 삼지 못하게 되니까 결국에 입다를 집에서 쫓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대로 가만히 두게 되면 입다가 아버지의 기업을 잇게 될 수도 있으니까 형제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그를 쫓아낸 겁니다. 즉 다른 형제들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입다는 배척을 당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집에서 쫓겨난 입다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것에서 입다의 뛰어남을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어떤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고 모인 사람들이 머무르게 된다라는 건 그 사람에게 사람을 끌어들일 만한 특별한 실력이 있다거나 매력이 있다는 분명한 증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모여든 사람들이 계속해서 함께 머물렀다는 건 그 사람에게 지도력과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잖아요.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거나 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실망스러운 모습이 발견되면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떠나기 마련이니까요.
그런데 입다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입다에게 모여든 사람들이 계속 머물렀던 겁니다. 그것은 입다에게 특별한 지도력이 있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간적인 매력이나 인격적인 성숙함이 충분했다는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마치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아둘람굴로 도망갔을 때 힘들고 억울했던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것처럼 입다에게도 입다와 비슷한 처지의 여러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입다를 중심으로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입다의 특별함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입다의 뛰어남을 알 수 있는 것은 암몬 자손과의 전쟁을 앞두고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려는 모습에서 입다의 뛰어남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사사기 11장 13절을 보면 암몬 왕은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땅이 자신들이 땅이라며 땅을 돌려달라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합니다. 암몬이 속국이 되든지 더 많은 곡물을 바치든지 하라는 뜻으로 시비를 걸게 된 것입니다. 그런 암몬의 노골적인 위협에 입다는 곧바로 전쟁을 하기보단 평화적으로 일을 해결해보자고 사신을 보냅니다.
네, 입다는 일단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암몬 왕에게 전한 입다의 말을 가만히 살펴보면 입다라는 이 사람은 역사적인 지식과 정치적인 소양과 신학적인 지식이 뛰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암몬과 바로 전쟁을 하지 않고 사신을 보내서 협상을 통해 일을 해결하려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감각이 있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입다는 암몬을 무찔러달라는 조건으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대화를 시도한 건 평화적인 해결을 원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과 동시에 전쟁의 당위성을 이스라엘 쪽으로 유리하게 만드는 정치적인 전략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우리가 암몬과 싸우는 건 어쩔 수 없는 이유다. 우리도 좋게 해보려고 대화를 시도해봤다. 그런데 암몬이 억지를 부린 거다. 이런 전쟁의 당위성을 외교적인 노력으로 만든 것이지요.
맞습니다. 사사기 11장을 보면 출애굽 과정을 상세하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사시대라는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에서 출애굽의 과정을 상세하게 말할 수 있다는 건 단순히 신앙이 좋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역사적인 지식을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찾아서 배웠다는 걸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입다는 모세, 시온, 발락, 바람과 같은 암몬 왕도 알고 있을 만한 유명한 역사적 실존 인물을 언급하면서 이스라엘의 영토는 예나 지금이나 언제나 그대로였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입다는 이스라엘 민족이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땅은 전쟁이나 인간적인 방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주어진 것이다 라는 걸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말에서 입다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사사기 11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신 그모네가 내게 주어 얻은 땅을 내가 얻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 땅을 우리가 얻으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란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앞서 일하시면 우리는 언제나 승리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즉 입다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분명하게 믿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네요. 이렇듯 형제들에게 배척당하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외교적인 노력을 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입다가 큰 용사와 같이 뛰어난 인물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입다의 출신 성분이 너무 비천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에 보면 입다의 어머니가 기생이라고 나오잖아요. 어머니가 기생이었다는 걸 보면 입다가 자란 환경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을지 짐작하게 되니까요.
맞습니다. 입다가 뛰어난 재능을 보이고 뛰어난 업적을 이루어도 출생의 한계로 인해서 차별당하고 견제받고 따돌림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다가 집에서 쫓겨나게 됐을 때 형제들은 피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 같아요. 형제들로 인해 겪는 어려움이 싫어서 분쟁을 피하려고 기꺼이 떠났다는 의미인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떠난 입다가 돕 땅에 거주했다라고 말하는데 돕이라는 단어는 토브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토브의 뜻은 좋은, 선한, 유쾌한 복이란 뜻입니다. 즉 입다는 집을 떠나서 좋은 곳, 복이 되는 것에 거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입다 입장에서 생각하면 집을 떠나는 일이 슬프고 외로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네요. 더 이상 형제들과는 분쟁도 없고 차별도 없는 곳으로 갈 수 있게 됐다는 기대를 가진 것과 같습니다. 이제부터 더 좋고 선한 일이 있을 거라는 소망이 입다의 마음에 있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를 입다가 좋은 땅인 돕 땅에 거주했다라는 것으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돕이라는 곳은 정확히 어떠한 곳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신학자들은 암몬과 이스라엘의 경계지역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계지역에서 입다는 용병과 같은 일을 하면서 삶을 살아갔고 마침내는 자신을 쫓아냈던 길르앗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이자 사사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에서 우리가 입다를 보면서 배울 수 있는 한 가지의 선명한 교훈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도 입다처럼 상처를 극복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상처가 나를 이끌어서 좌절하게 하고 포기하게 만들도록 하는 게 아니라 그 상처를 이겨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입다에게는 출생의 한계로 인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분명하게 있었잖아요. 그런 만큼 상처도 많았을 테고요. 그렇지만 그 수많은 상처가 입다의 인생을 좌절시키게 만들진 못했습니다. 어렵고 힘들었지만 고향을 떠나서 새롭게 삶을 시작할 수 있었고 그곳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꽤나 괜찮은 삶을 살아간 것 같거든요.
네, 제 생각엔 입다가 자신이 받은 상처를 이겨냈다는 사실이 두 가지 내용으로 증명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입다의 주변에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입다가 상처를 극복하지 못했다면 주변의 사람들이 모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받은 상처로 인해 인생을 비관하는 사람이나 상처로 인해 부정적인 관점을 지니고 있는 사람에겐 사람이 모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부정적인 사람 곁에는 사람이 모여들지 않으니까요. 입다 주변에 사람들이 모였다는 건 입다가 자신과 같이 상처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인격을 이루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입다 자신이 받은 상처의 경험을 긍정적으로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위로해주는 모습을 지녔던 것입니다.
입다가 상처를 극복했다는 또 다른 증거는 길르앗 장로들이 암몬과 싸워달라고 입다를 찾아왔을 때 그들이 부탁을 거절하지 않았다는 것에서 증명됩니다. 만일 입다가 집에서 받은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면 장로들이 부탁을 당연히 거절했을 것입니다.
입다의 성품이 악했다면 너희가 나한테 한 일을 잊었느냐 하면서 모욕을 주고 쫓아내는 복수를 했을 것 같아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암몬과 손을 잡고 자신에게 상처를 준 길르앗 집안 사람들을 처단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상처를 이겨내지 못하고 성공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식의 복수를 꿈꾸며 살고 정말로 실행을 하기도 합니다. 나를 무시했던 사람에 대해서, 나를 괴롭혔던 사람에 대해서 그가 어찌할 수 없는 권력을 갖게 되었을 때 자신이 당한 것 그 이상으로 그 사람을 괴롭히거나 무시하는 복수를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입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요청을 수용합니다. 게다가 자신을 군대 장관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요구는 입다가 어떤 야망이 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요셉을 염두에 두고 말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형들에게 배신당한 요셉이 나중에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에게 높임을 받았던 것처럼 입다 자신도 형제들에게 의해서 쫓겨났지만 이제 형제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들에게 높임을 받아서 형제들이 형제들을 이끌겠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보겠다는 입다의 말은 자신이 받은 상처를 이겨낸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입다가 어떻게 상처를 이겨냈는지에 대해선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어떠한 마음의 상처든지 결국은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야만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특히 입다와 같이 자신의 잘못이 아닌 주어진 환경으로 인한 상처나 가족들로 인한 상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론 마음의 쓴뿌리가 결코 사라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마음이 온전하게 회복되려면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반드시 필요하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가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는 은혜 가운데 오랫동안 거해야만 상처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할 것은 한두 번 큰 은혜를 받았다고 상처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은혜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고난과 어려움보다 더 깊고 큰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을 때 마음의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삐뚤어지고 까칠했던 성품도 하나씩 하나씩 다듬어지게 되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수로 인한 피해를 받은 집이 한두 시간 태양빛을 받는다고 해서 곧바로 다시 정상적인 집이 되지는 못합니다. 물이 마를 만한 시간이 있어야 하고 피해 입은 곳곳을 고치고 치우는 작업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 내면의 상처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은혜 안에서 머무는 시간이 있어야 하고 상처로 인한 잘못된 성품이 다듬어지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훈련의 시간도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한두 번 크게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갑자기 인격과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점을 기억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 스스로에게 실망하지 않고 꾸준히 겸손하게 은혜 안에 머물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네, 예수님의 제자들이 꼭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 몇 번의 은혜를 체험한 것만으론 제자다운 믿음과 성품을 이루지 못했던 겁니다. 계속적인 예수님과의 교제가 있었고 그 이후에 십자가의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제자다운 믿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의 생활이 지속되어야 믿음이 성장하고 그러면서 내면의 상처도 치료가 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상처가 회복되기 위해선 십자가의 사랑을 계속해서 깊이 경험해야 하겠네요. 하나님 안에서 나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좋은 성품을 만들어 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상처가 아물고 회복되어져서 아픔으로만 여겼던 여러 일들에 대한 그런 해석이 이제는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이 되어지게 될 테니까요.
네, 맞습니다. 입다에게도 그러한 시간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내가 받은 상처보다 비할 수 없이 많은 은혜가 나의 인생 가운데 있었다는 걸 깨달았을 것이고 나에게 끔찍하고 어렵고 고단했던 경험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도와주는데 선하게 사용되는 것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내면의 상처가 점차 회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입다는 사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 명단에도 이름이 올려지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내가 상처라고 생각하는 여러 일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상처가 회복되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간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가장 힘들었던 그 시간을 하나님 앞으로 들고 나아가서 아픔의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함께 아파하셨고 분노하고 계셨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과거의 모든 아픔이 결국에는 하나님은 선하시며 사랑이 풍성하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통로가 되고 진실한 고백을 드리는 동력이 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상처가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도록 아픔과 상처 속에도 하나님만을 붙잡는 북조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나눈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입다는 여덟 번째 사사로 큰 용사로 불릴 만큼 뛰어난 재능과 실력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생의 아들이라는 출신 성분의 한계로 인해 어릴 적부터 많은 상처를 받았던 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결국 집안에서 쫓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상처로 인해 좌절하지 않고 그 상처를 극복해서 사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입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가 받은 여러 상처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회복되는 경험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오늘의 내용을 통해서 두 분은 어떤 점을 느끼셨나요?
네. 오늘 북조선에서 제가 중학교 아니면 소학교 이때 다닐 때 배웠던 내용이 생각납니다. 그 국어 교과서 교재 안에 선교사가 어린 아이가 자기 그 교회 담장을 넘어서 들어온 소년에게 사과 떨어진 사과를 집었다고 해서 이마에다 도적이라고 청강수를 쓰는 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을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나쁜 놈들이다 하는 내용으로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쭉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그런 뜻과 다르게 행동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도적이라고 썼다고 하는 그 목사나 선교사가 있었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그로 인해서 받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런 진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이런 모습을 이해하게 된다면 그것이 다 그냥 나쁜 것, 이렇게만 모든 것이 비춰지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모습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은 자매님은 어떤 점을 느끼셨나요?
저는 두 가지를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성품이고요. 하나는 태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성품은 어떻게 보면 이제 태어난 기질과 또는 어린 시절의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태도는 제가 갖게 되는 생각과 제가 갖게 되는 이런 삶의 방향에서 이제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입단은 성품이 참 궁금해졌어요. 어릴 때 그런 환경에 있었음에도 어떻게 이런 성품을 지닐 수 있었을까 그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아마도 하나님이 이런 입다를 어린 시절부터 지켜보고 함께 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고 그 안에서 입다가 가졌던 태도들 그 모든 환경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포기하거나 또는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상처를 받았으니까 이런 악한 길로 가도 돼라는 어떤 태도와 삶의 방향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참 오늘 되게 깊이 묵상이 되었고요. 그러면서 저의 삶도 좀 돌아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사실 삶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뒤로 한 발짝씩 물러나서 보면 참 새롭게 보이는 것들을 그 극한 감정과 당시 눈에 보이는 걸로 인해서 참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꽤 있는데 나의 삶의 태도와 그런 성품을 예수를 닮아가는 그 삶으로 왜 나가야 하는지를 좀 더 이제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내용들을 마음에 담으시길 바라며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쁘고 행복할 때 기쁨과 행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고 괴로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범사에 감사를 고백하는 믿음의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도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오, 하, 영.
오직
하나님께
영광.